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 기구 나토의 당국자들이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특정 회원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배치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한국 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곧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3천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오는 12월까지는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 병력의 총수가 2개 여단급 1만 2천 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3일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종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방문을 마무리한 블링컨 장관은 벤구리온 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행 항공기 탑승 직전 취재진 간담회를 열어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성공을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으로 전환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성공이란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누아르 제거 작전의 성공을 비롯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거둔 성과들을 의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하마스의 군사능력 대부분을 파괴해 가자에서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의 종료와 가자지구 전후 플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할 일이 두 개 있다면서 하나는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뒤따를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가자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를 거론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지난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30일 내에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를 비롯한 군사 지원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걸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인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이 회동들에서도 벤구리온 공항의 메시지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전달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블링컨 네타냐후 회동 직후 성명을 내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체제 등의 문제의 의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다수 나왔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23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수도 앙카라 인근 카흐라만 카잔에 있는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본사 건물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방송인 NTV는 이날 오후 4시께 폭발이 일어난 뒤에 총성도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베르 튀르크 방송은 이번 폭발이 자살폭탄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은 현장에 구조대가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CNN 튀르크는 두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테러리스트 한두 명이 본사에 침입해 충돌이 벌어졌고 상업용 차량이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카잔에서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동맹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 9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공개했는데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여부와 임무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23일 우리는 수천 명의 북한군이 훈련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될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매일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가 병력을 위해 북한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크렘린궁의 강인함이 아닌 절박함의 신호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확보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 처음입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현재까지 3천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 총 병력 수가 두 개의 여단급 12,000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군 파병을 확인하고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허위, 과장이라면서 북한군의 위치는 평양에 물어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 관련 대응 조치에 나선 데 대해선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 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나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23일 동맹국들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목적이라면 이는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며 또한 러시아가 전선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이사회가 곧 한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관련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주 독일 북한 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만약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관련 보도가 사실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침략 전쟁을 위한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 전개이자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지원은 독일의 안보와 유럽의 평화 질서를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것은 지난 18일 한국 국정원이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후 처음입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국과 영국 정부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지원에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과 영국은 22일 북한의 지속되는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러시아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날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이러한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의 물질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및 병력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 및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정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정치, 군사, 경제협력의 전방위적 확대가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북한의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 남이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북한의 대러 불법 무기 이전과 병력 파병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를 면밀히 주시하며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라미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한국 정부의 자유,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대한 긴장 고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돼 여러 대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의 파병 자체가 국제정세를 바꾼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does mean that Russia is expanding the war by bringing in its allies to fight.
프리드 전 대사는 북한군 파병 현실화는 러시아가 동맹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우방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전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설을 부인하며 한국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각국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22일 열린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윤석미 한국 군축회의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Meanwhile, it is deplorable that Russia and the DPRK continue their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의 불법 이전 외에도 이달 초부터 약 1,500명의 특수부대원을 러시아 해군 함정을 통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배치했다면서 병사들에겐 러시아의 군복이 제공되고 신분 위장을 위해 북한 주민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시베리아 소수민족 야쿠티아와 브라티아 공화국 주민의 위조 신분증이 발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잠재적 핵 확산자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체계 전반의 무결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윤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발언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가 북러 군사협력을 부인한 적은 있지만 파병 주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장기화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한 또 다른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llegation on the DPRK's deployment of troops to Ukraine war is a groundless rumor that does not deserve even the slightest.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비방과 내정 간섭을 자제하고 전쟁을 확장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전쟁 물자 제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빼앗긴 군사 식민지로 지칭하면서 한국은 전략적 지위를 가진 북한의 상대가 아니며 핵무기 보유국에게 강연을 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핵 보유는 자위권 차원이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발언에 윤석미 대표는 반박권을 요청해 대응했고 여기에 북한 대표가 또다시 반박 발언을 하면서 양측은 설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 대표는 북한군 파병은 간단히 말해 불법이고 불안정한 일이라면서 북한이 연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은 불법성과 불안정성에 동의하고 실제로 그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Simply put, it is illegal and it is destabilizing. The fact that the DPRK strongly denied its complicity shows that it concurs.
또한 북한은 대규모 전투병을 파견함으로써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전쟁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각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아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 중대한 사태에 대처하고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한미동맹은 1950년 북한의 무력 침략으로 촉발된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며 한미동맹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북한 대표는 미국과 공조한 한국의 무모하고 광란적인 군사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 전쟁도 미국과 한국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하기 위해 일으켰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핵무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에도 리투아니아와 슬로베니아가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유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전략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signed a strategic pac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iolat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 has announced the goal to increase.
이어 북한은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카 아우픽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 참사관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닫힌 문제라고 규정한 러시아의 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 발표와 관련해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21일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다는 보도들은 북한,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미국의 적들 간의 부정한 동맹의 사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허약함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자유세계에 대한 대결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유화책이 아니라 힘을 보여줄 때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은 22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해야 한다며 북한이 모든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미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면서 새로운 차원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더 넓은 국제 질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이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 글로벌 안정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한 진위 확인 없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인 외교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21일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북한인 생존자를 위한 참여와 교육 및 권한 부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교육기관과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협력해 탈북민들의 새로운 삶 구축 지원을 위한 자원과 모범 사례를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 및 영어 연수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자원 허브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가 참여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가 열린 사실을 상기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탈북민을 위한 자원 공유 네트워크인 미래를 위한 친구들의 출범을 알려 알렸습니다. 국무부는 미래를 위한 친구들이 탈북민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반의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기반단체와 학생 자원봉사자, 교육기관 및 각 도시의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2013년 외교정책 도전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민간 프로젝트인 외교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및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프로젝트가 2025년 봄학기 동안 외교연구소에 참여하는 60여 개 미국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외교연구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국무부의 관련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전문 분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22일 BOA와의 통화에서 탈북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국무부의 신규 프로그램 발표는 맞춤형 접근 방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dealing with the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mer North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북민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타국의 난민 규모보다 훨씬 적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데 이번에 국무부가 발표한 프로젝트는 탈북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위해 설계된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연구실 관련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캠퍼스에서 홍보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미국 젊은 세대들이 이를 접할 수 있게 한 국무부의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석탄을 실은 중국 선박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한 선박만 세 척에 이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중국 선박과 이 선박이 싣고 온 북한산 석탄을 압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BOA가 확인한 캄보디아 법무부의 문건에 따르면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올해 2월 중국 선적의 항진룽호와 이 선박에 실린 12,000톤 분량의 북한산 석탄을 적발했습니다. 이어 선박과 석탄에 대한 압류를 요청해 2월 24일 캄보디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이후 캄보디아 금융정보국을 거쳐 선박과 석탄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압류 조치가 2020년 캄보디아 정부가 채택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BOA는 캄보디아 정부의 이 선박과 석탄의 처리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 모든 규정을 이행한 것입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항진룬호는 지난 2월 초 중국의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잠깐 위치 신호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이를 전후한 항적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넘겨받아 이를 운송하던 중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석탄의 석탄 환적지로 지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앞서 BOA는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또 다른 법원 문건을 토대로 캄보디아가 지난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9호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북한 해역에 머물며 위치 신호를 껐다 켜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였는데 결국 캄보디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자선을 압류당한 것입니다. 또 캄보디아는 지난 2020년엔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의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 항진룬호 사례를 더해 총 3번에 이릅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의 오랜 우호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식당이 폐쇄됐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여기에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최소 3척이나 억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 제재 이행에 대한 캄보디아의 인식이 북한의 다른 우호국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관리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에 대한 억류 조치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해선 선박 처리와 관련된 다음 단계는 캄보디아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산석탄이 여전히 거래된다는 것도 이번 조치를 통해 또다시 확인된 점입니다. BOE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때 뜸했던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가 지난해부터 다시 분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들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의 압류 소식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며 첫째로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izure raises some interesting points. And number on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still illicitly exporting its.
이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점과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남북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한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실은 최근 북한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라고 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고 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전의 발언을 고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계속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 간의 모든 관련 소통 채널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도로와 철도 시설물을 해체하든 새로 건설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간참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배치되게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주저없이 늘어놓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 북한의 대중 가발 등 인조 모발 수출액이 1억 1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노시찬 기자와 김용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증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해관청서의 9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억 254만 달러로 전달 1억 7,713만 달러 대비 14%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810만 달러로 전달 대비 137만 달러는 줄었습니다. 대중 수입액은 1억 7,450만 달러로 전달 대비 2,680만 달러 늘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어난 건데요.
네.
북중 교역액은 지난 4월 1억 9,399만 4천 달러를 기록한 뒤에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가 지난 8월 증가세로 돌아섰고 9월까지 두 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월별 교역액이나 3분기 누적 교역액이 모두 줄었는데요. 지난해 9월 북중 교역액은 1억 1,653만 달러로 올해보다 1,400만 달러가량 많았습니다. 3분기 누적 교역액은 지난해 16억 3,19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14억 9,170만 달러로 약 1억 4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 북한의 최대 대중 수출품은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이었는데요. 1,110만 달러어치의 인조 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2위인 철강 생산에 쓰이는 페로실리콘의 대중 수출액이 371만 달러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은 1억 4,11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 2위 제품 텅스텐 광석 2,100만 달러의 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계속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대중 가발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3분기 누적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1,800만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서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속눈썹을 포함한 인조 모발 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요.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재료를 수입해서 가발 등을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중국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북한산 가발이 강제 노동 등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가발이 생산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오는 11월 유엔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교화소와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들이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을 생산하도록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산 가발의 최대 수입국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요?
네, 중국의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최대 수출국은 의외로 생각될 수 있지만 미국인데요.
네.
중국은 3분기 누적으로 미국에 16억 4,510만 달러어치의 인조 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2위인 나이지리아의 수출한 액수가 2억 6,730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6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예.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앞서 비어에 법적으로 북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등 열악한 작업장에서 가발과 인조 속눈썹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을 네.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은 세관에서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서 북한산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북한 노동력이나 자재가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제조업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이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에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서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앞서 미국 재무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엘프 코스메틱스사가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3분기 북중 교역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중국산 중고 선박 세척을 국제해사기구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년간 50척이 넘는 중고 선박을 구매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22일 새로운 북한 선박 세척이 등록됐습니다. 이들 선박은 해연 15호와 해양 1호, 승리봉호입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해연 15호와 해양 1호는 올해 4월과 5월부터 그리고 승리봉호는 지난 2020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자국에 등록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 세척은 모두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모두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중량 톤수 1992톤의 해연 15호는 건조 첫 해인 2005년부터 중국 선적에 문저 99호로 운행되다가 올해 4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2992톤급 선박인 해양 1호는 중국 선적의 하이양 99호였지만 지난 5월 북한 선적의 만경 6호가 됐습니다. 이어 다시 이름을 지금의 해양 1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리봉호는 중국 선박 저자오지 558호에서 2020년 북한 선박이 된 경우입니다.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다는 것은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북한이 중국 등에서 운영하던 위장회사가 소유한 선박이 북한 선적을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국은 북한 소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6척과 올해 3척 등 총 49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된 3척 중 구매 연도가 올해인 2척을 더하면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최소 51척이 됩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3년간 구매한 선박을 50척에서 70척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등록한 선박은 모두 건조 연도가 2002년에서 2008년으로 북한 입장에선 비교적 신식 선박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회원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기록을 규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타브로스 램브리디니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가 22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이후는 또다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again present the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where 10 years after the Commission of Inquiry published its report,
림브리니디스 대사는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여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는 다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해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다가오는 제4차 북한의 보편적 정리인권 검토 과정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램브리니디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 19년 연속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당시 회의에서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조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리사 카르티 유엔 총회 대리대사 및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기록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condemn the DPRK's abhorrent human rights record and urge states to uphold their responsibility.
카르티 대사는 또한 각국의 보호가 필요한 북한 국적자를 강제 송환하지 않는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인권 증진과 보호 회의를 열며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강제 실종 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이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자와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2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강제 실종 및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러미 곤잘레스 경제사회 부문 고문은 우리는 북한의 강제 실종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Finally,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o immediately release all those disappeared or abducted.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북한의 10년 이상 억류 중인 선교사들과 납북자 국군 포로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김국기, 최충길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10년이 지났다면서 올해 9월은 또한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 씨가 강제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명의 한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한국은 북한이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가족과 제외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urges the DPRK to immediately release these victims and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강제 실종과 납치 문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날 미국, 한국, 일본이 제기한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 정책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한일의 이런 무모한 행위는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음모라며 이는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주장은 날조되고 거짓 정보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OK, and Japan's such reckless acts are also none other than a politically motivated scheme.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리즈 트로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BOA에 우리는 한국 국민 6명이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국제인권법 준수와 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지난달 19일로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10년째 구금돼 있는 최충길,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또한 김국기, 최충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촌 오빠 김혁 민주평통 상임위원, 손명화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등을 만나 다음 달 7일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에 참여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실시각각 벌어지는 뉴스,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최고기온 9도에서 20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5도에서 18도, 안주 4도에서 18도입니다. 남포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6도에서 19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5도에서 18도, 수풍 3도에서 18도, 강계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1도에서 1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용현 7도에서 20도입니다. 개성 5도에서 20도, 사리원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5도에서 1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6도에서 20도입니다. 장지는 하루 종일 맑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평강 원산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원산 8도에서 20도, 평강 1도에서 18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과 선봉 4도에서 16도입니다. 선봉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삼지연 영하 5도에서 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다가 오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1.5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당국자들이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특정 회원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배치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한국 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곧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 총 병력 수가 2개 여단급 1만 2천 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3일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전투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방문을 마무리한 블링컨 장관은 벤구리온 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행 항공기 탑승 직전 취재진 간담회를 열어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성공을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으로 전환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성공이란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 제거 작전 성공을 비롯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거둔 성과들을 의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군사 능력 대부분을 파괴해 가자에서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의 종료와 가자지구 전후 플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두 개 있다면서 하나는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끝내고 뒤따를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가자지구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를 거론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지난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30일 이내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 등 군사 지원을 대폭 삭감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걸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인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회동에서도 벤구리언 공항 메시지와 비슷한 내용들을 전달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블링컨 네타냐후 회동 직후 성명을 내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체제 문제 등이 의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화를 제거한 것이 인질들의 귀환과 전쟁 목표 달성, 전후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란이라는 악의 축과 테러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해준 미국에 감사하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키예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다수 났다고 현지 방국이 발표했습니다.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23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수도 앙카라 인근 카흐라만 카잔에 있는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본사 건물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방송인 NTV는 이날 오후 4시께 폭발이 일어난 뒤에 총성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베르 튀르크 방송은 이번 폭발이 자살 폭탄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현장에 구조대가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CNN 트위르크는 두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테러리스크 한두 명이 침입해 충돌이 벌어졌고 상업용 차량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과 주석이 22일 카잔에서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면서 양국이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한편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가 현재 혼란 속에 있다면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 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